미국이 집값을 잡는 방법. 이런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요즘에 집값이 문제입니다. 저 집값을 잡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초당적 합의로 통과된 주택 법안이 있습니다. 21세기 주택 로드맵 법안. 아, 이름 멋지다. 이 법안은 미국에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둔 법안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해보겠다. 라고 나온 아주 역사적인 법안이라는 평을 많이 들어요. 21세기 주택 로드맵 법안. 당연하겠지만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미국인들도 집을 잘 못 삽니다. 그래서 미국판 공급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주택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유권자들이 주택가격 부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걸 목표로 한다. 상원에서 85-5, 하원에서 358-32, 말 그대로 압도적인 지지로 당 뭐 이런 거 없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서 통과된 주택 공급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약간 이상하죠? 아니, 미국은 땅이 얼만데 왜 주택이 없습니까? 놀랍게도 미국은 극심한 주택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연구에 따라 다른데 500만 채에서 최대 1000만 채까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백악관에서 낸 보고서에서는 미국은 현재 1000만 채의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1000만 채면은 이거 30만 채 공급 계획이 나와도 30년을 더 줘야 돼. 말도 안 되게 주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택이 왜 이렇게 부족하냐? 땅도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자기들끼리는 비용 상승, 건설비가 많이 올랐다, 용도 제한 어렵다, 집 짓기 어렵게 났다, 인허가 어렵다, 뭐 이런 규제, 뭐 이런 게 원인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그 땅 넓은 미국에서 주택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2000년 이후 미국의 주택가격은 82%, 거의 뭐 두 배 올랐는데 소득은 12% 상승에 그쳤다. 뭐 어느 나라로 그렇지만 미국도 그랬다는 거죠. 게다가 요즘에 미국은 금리가 높죠. 기준금리가 4%가 넘어요.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렵다. 미국인들도 내 집 마련이 드디어 꿈처럼 되고 있습니다. 뭐 어느 나라 미리 느껴봤지만 현재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6.3%예요. 미쳐 돌아가는 거죠. 40대 이하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내 집 마련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치권이 안 움직일 수가 없죠. 미국인들이 처음 내 집을 마련하는 나이가 몇 살이냐? 왜 미국인들은 대학교 졸업하면 바로바로 내 집 마련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옛날 얘기. 1990년대 얘기. 1990년대. 직장을 잡자마자 내 집 마련해서 결혼하고 바로 나가서 사는 삶. 그거 1990년대. 그때 뭐 서른 살 몇 살? 지금은 나이가 마흔이 돼야 됩니다. 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첫 내 집을 마련한 나이가 40세가 됐어요. 40세면 뭐 우리나라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부담도 많이 느끼고. 그리고 집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집 마련 못하면 임대 수요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폭등해요. 특히 도시 지역에서. 물론 여기도 시골 지역은 싼데 이런 가운데는 시골 지역은 싸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도시 지역에서 임대료가 폭등합니다. 되게 어렵죠. 미국에서 유행이 하나 있다가 재미로 한번 갖고 오면 미국 뉴욕 청년들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들어가는 곳이 있다. 수녀원의 방을 구하고 있다. 한국에는 고시원이 있다면 미국에는 수녀원이 있는 겁니다. 수녀원에 가면은 물론 여성만 가능하겠죠. 월 800달러에 저렴하게 근데 수녀가 돼야 되는 건가? 잠깐만. 수녀님이 돼야 되는 거면 좀 어려운데 월 800달러에 작은 방 한 600달러에 이렇게 머물 수 있다고 합니다. 수녀님이 되는 건 아니겠지. 그냥 수녀님들과 뭐 이제 빈방에서 같이 활동하는 것 같은데 밤 11시 통금 시간이 있고 남성 방문객 출입이 금지되며 술도 금지된다. 우리나라 옛날 공부하는 고시원도 약간 이랬는데 하여튼 미국인들도 이제 거주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40대 이하 유권자들이 이거에 대한 내 집 마련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올라가고 경제에 대한 관심도 크게 올라가니까 이번에 초당적인 그런 대안이 나왔다는 겁니다. 중간선거잖아요, 바로 앞에.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서 양당이 함께 추진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내 집 마련을 꿈이 위협받고 있다. 내가 이걸 해결하겠다! 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하셨죠. 그랬는데 물론 이 법안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냐면 말씀은 저렇게 하셨지만 저거 통과할 때 유권자 신분증 확인 법안 선거할 때 반드시 신분증이 있어야 선거를 할 수 있게 하자라는 요 법이 있죠. 이거 통과 안 시켜줬다고 현재 저 미국 주택 공급 법안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서명을 안 했어. 대통령 서명을 안 했어. 상원까지 통과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인질로 잡고 있어요. 자기 그 미국 세이브 액트 있죠. 저거 통과시켜달라고. 하여튼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아마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법안의 주요 내용은 뭐냐? 주요 내용은 이래요. 일단 첫 번째,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사모펀드 같은 자금이 큰 기업들은 앞으로 단독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게 금지됩니다. 이건 수요 규제책이죠. 100채, 200채 막 여기서 이렇게 갖는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는 저희 감옥 갈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사모펀드들이 이런 거 합니다. 대규모 집을 소유해갖고 이거 임대해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거 이번에 규모 제한하는 방법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공급 방법은 공급은 이게 있습니다. 조립식 주택의 건설에 규제를 완화했어요. 이제는 조립식 주택이 이런 영구적인 셰시, 철골 구조 이런 게 없어도 돼요. 컨테이너 같은 걸로 만들어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식 주택을 더 쉽게 하자, 가격을 낮추자 이런 게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까다로운 행정 절차 규제 없애겠다.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거 생략해 줄 수 있다. 용도 변경 굉장히 쉽게 해주겠다. 옛날에는 전부 다 환경 영향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A 건물과 B 건물이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았으면 그 사이에 있는 건물은 그냥 넘겨주는 이런 걸 통해서 주택 공급을 늘려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야, 이 정도로 뭐 대규모 뭐 건설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주택 공급 법안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요.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얘기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대표적으로 이 법안을 밀고 있는 의원인데 공화당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법안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백만 명의 젊은이와 노동자 가정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다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라고 귀염을 토했죠. 자, 그런데 일단 한국 사람들이 보기엔 약해. 야, 이거 무슨 이걸 공급 대책이라고. 아니, 뭐 좀 약한데. 아니, 그리고 미국 분들 생각을 해보면 니네 땅을 생각해보면 그 정도로 뭐가 되겠냐. 그리고 한국적 관점에서는 야, 너희가 집이 없는 건 부족한 건 이렇게 지어서 이게 누가 보더라도 효율성이 이게 한 채. 야, 이래갖고 이거 집이 당연히 모자라지, 당연히. 넓게 짓던가. 근데 다들 도시 가까워 살려고 그러니까 니들 안 되는 거 아니냐. 한국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해결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미국 분들한테. 이렇게. 야, 이거 장난 아니잖아. 야, 잠깐만. 답답해서. 아니, 야, 이거하고 같은 땅이어도 요거 지으면 네 채인데, 어? 이렇게 지으면 이게 몇 세대예요? 이거 몇천 세대 들어가, 몇천 세대. 야, 우린 만 세대도 있다, 만 세대. 요만한 거, 우리 공간에. 아니, 야, 이렇게 지으니까 니들이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 아파트들은 100층도 가요, 100층도.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지, 답답해서. 아니, 참. 게다가, 이걸로도 안 된다. 그러면 살짝 올려주면 돼요, 살짝. 뭘 올려주냐. 그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미국 분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좀 배워가세요, 이 기회에. 용적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숫자만 좀 올려주면 300% 하다가 한 400% 하다가 500% 이렇게 올리기 시작하면은 장난 아니야. 야, 니들 정도의 땅이면은 주택 공급 바로 끝이지. 아, 우리는 저렇게 해도 이제 좁다 보니까 어려운 건데. 야, 니들 정도 500% 해줘봐. 아, 차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여기에서 이기면 바로 10배, 한 100배 뻥튀기가 되기 때문에 바로 주택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생각만 바꾸면은 거기가 낙원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왼쪽에 있는 게 미국에 흔히 보이는 주택가입니다. 미국 그 도심 약간 외곽에 있는 차 타고 출퇴근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미드 보거나 미국 영화 보면은 청춘물 보면은 많이 나오는 거. 청춘물 여기서 이상한 픽업트럭 타고 막 달리죠, 여기를 앞에. 그쵸, 뭐 그런 거 많이 나오는 거. 앞에 뭐 그죠, 할머니 아버지가 앞에서 잔디 깎고 있고 주인공 아니면 삼촌은 요 뒤에서 자동차 뭐 수리하고 있고 자동차 세차로 물 뿌리고 주인공이 지나가면 어이 탐 요즘 뭐해 그럼 막 인사하는 바로 그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제 미국인들의 거주 양식인데 오른쪽으로 바꾸면 효율이 최소 100배? 너무 갔나? 30배 정도는 무조건 간다. 30배 정도는. 자,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그럼 미국인들이 이렇게 왜 안 하냐? 이거 왜 안 하겠습니까? 하면 되잖아, 하면. 왜 안 하냐? 저도 그게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놀랍게도 미국에서도 대규모 아파트 논의가 나오긴 나오는 중이래요. 미국이 천만 채가 부족하대요. 천만 채. 천만 채는 도심 주변의 천만 채는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걸로 천만 채를 하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저기 뭐 미국 중부의 넓은 땅에 지으면은 말이 되겠지만 얘네도 그런 건 아니니까 대도시나 뭐 그런 근처에 살고 싶을 테니까. 그럼 천만 채를 채우려면 결국에 미국판 아파트 콘도미니엄 이거를 짓는 것밖에 답이 없지 않냐라는 내용이 많이 나온다고 하죠. 콘도미니엄이라고 단어를 쓴 건 미국에서는 아파트먼트라 그러면 주로 임대 목적의 건물을 이제 아파트먼트라 그러고 콘도미니엄이라 그러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아파트는 콘도미니엄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냥 아파트를 퉁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텍사스 오스틴시가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을 해봤다 그럽니다. 이미 2015년부터. 그것도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 인근에, 지하철역 인근에, 버스 정류장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를 용도 변경해줘서 막 올려봤대. 그랬더니 오스틴의 임대료가 지난 1년 동안 6% 가락하면서 미국 내 다른 대도시들보다 굉장히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실제로 집값 부담 완화에 성공했다. 아, 이거 되는 거 아니냐. 오스틴 씨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공급을 굉장히 늘려봤더니 실제로 가장 저렴한 이런 임대시장이 열렸다는 거죠. 그러면 하면 되잖아. 그래서 앞으로 미국도 단독주택을 싹 밀어버리고 이제 한국형 K아파트를 지으면 되는데 현재 미국의 단독주택 비중이 무려 61%예요. 10명 중에 6명은 이렇게 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뭐냐? 미국 정서상 한국형 아파트로 가는 게 쉽지 않다.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미국인들은 본인의 집 근처에 아파트를 건설하면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리고 동네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래요. 물론 대도시 가장 잘나가는 지역의 고급 아파트 빼고 자기들이 많이 사는 외곽 지역에 아파트를 올리려고 그러면 안돼 우리 동네 분위기 망쳐 우범 지역대 부동산 가치가 떨어져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아파트 하면 미국인들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가난, 낡고 위험한 주택단지, 빈곤, 밀집형 생활 이런 걸 생각한다. 공공주택 뭐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거의 한 7, 8년 전에 유행했던 사진 같은데 컴퓨터에 떠돌았던 한 외국인이 찍은 한국의 빈부격차 사진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의 서울에서 사진을 딱 찍었네. 봐라! 왼쪽에 있는 이 낡은 아파트와 저 앞에 보이는 거대한 이 뭡니까? 마천루 빌딩! 야, 이게 한국의 빈부격차다.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과 잘 사는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거 한국이 급격한 경제 발전을 해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서울의 빈부격차라고 올렸다 그러는데 이 집이 더 비쌉니다. 이게 아니에요. 비슷해 비슷해 그래도 비싼 건 모르겠는데 이게 아우 야 이 마천루가 보이는데 요렇게 몇 층 안 되는 대지 집은 넓은 아파트? 미쳤지. 저 40억 할걸? 삼성동 뭐 가서 보세요. 40억 넘을 수도 있어. 어마 무시한 가격이야.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보기에 뭐야 이 날가 빠진 이런 아파트 이런 마천루 건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 오해시고요. 이 여기 사는 분들이 더 부자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물론 이 날짜 낡았죠. 녹물 나오자냐 녹물 나오죠. 바퀴벌레 많지. 그냥 바퀴벌레 나오고도 알아. 알지만 가격은 더 비싸다. 그걸 이해하려면은 한국에 좀 오래 살아보시면 됩니다. 한 5년만 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그런 건 슈컬드로 보시고요. 자 근데 미국인들은 왜 이렇게 또 아파트 공동 이렇게 집단 생활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냐? 예전에 진짜 예전에는 미국도 아파트가 있었고 그때는 진짜 부유층을 위한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뭐 연예인이 살거나 사업하는 건물이 살거나 정치인이 살거나 뭐 이런 공간이었다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선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 왼쪽 아파트 다코타 아파트라 그러는데 아주 유명한 아파트 중에 하나죠. 역사적인 건물. 뭐 한마디로 저런 초고급 아파트를 이제 옛날에는 미국에서 이제 아파트였죠. 자 그런데 1940년대 미국에서 한 정책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미국의 슬럼가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건전한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요. 1949년 주택법을 제정한 다음에 처음으로 이런 슬럼들을 최대 80만 채의 공공주택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핍니다. 슬럼을 밀고 아파트를 져서 거기를 밝고 건전한 주택단지로 바꾸자라는 좋은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아파트는 미국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못 사는 지역을 밀고 아파트를 졌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죠. 또 왜 슬럼에 돈을 쓰냐? 이런 반발도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 아파트를 진다 그래도 그 슬럼가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많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주택법은 주택담보대출도 확대를 해줘요. 집을 마련하시라고. 아파트를 지으니까 이 기회에 집을 마련하라고 주택담보대출을 굉장히 많이 열어줍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이때 주담대를 받고 자기 집을 마련을 해요. 문제는 돈 많은, 돈이 어느 정도 있는 백인들은 그러면 그 대출을 받고 여기에 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슬럼가를 밀고 공동주택을 짓는다는 아파트촌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돈 좀 있고 괜찮은 백인들은 그래 대출을 줘 그러면은 나는 교회에 이런 단독주택으로 가야지 하고 나왔다는 거죠. 다른 곳에 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기존의 미국의 개인주택을 상징하는 그런 집으로 빠져나왔고 특히 백인분들이 많겠죠. 중산층이 많고 그냥 못 살고 아니면 유색인종들만 기존 슬럼가에 살던 분들만 그 아파트 단지에 남게 됩니다. 자, 게다가 그 당시 시기에는 마침 미국이 이제 공공도로를 막 뚫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약간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요런 이제 주거 단지가 생기게 되죠. 그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백인들이 그 당시 잘 살던 중산층이나 상류층을 이런 백인들이 대규모로 도심 주거지에서 이탈했다. 교외로 대거 유지하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주거지들을 많이 만들었고, 반면에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 돈이 없거나 대출이 잘 안 나오거나 그랬던 사람들은 결국 도시 공공주택에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백인들 또는 돈 있는 사람들만 싹 빠져나가고 이 못 사는 사람들만 이 공공주택에 남아있게 된 겁니다. 주로 그 당시로 따지면 1950년대, 60년대니까 저소득 흑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그런 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관리가 안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가 안 되고 점점점 빈민가, 가난한 곳, 슬럼가 이렇게 변질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졌겠지만 대부분의 시설들이 잘 돌아갈 리가 없겠죠. 그래서 1970년대 저런 대형 아파트 단지들을 다 밀어버립니다. 다시 슬럼가가 됐어. 그 슬럼가 철거한다고 아파트들을 싹 밀고 다시 도시 재개발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역사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까지도 대규모 공동주택, 아파트, 그 저소득층 사는 데 아니야? 저렴한 주거지 아니야? 그런 거 들었으면은 아이고 못 사는 사람들 들어오고 범죄자들 들어오고 범죄율 높아지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동네 매력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딱 보니까 왼쪽에 있는 아파트 어머 못 사는 사람 들어오고 그쵸? 뭐 범죄율 높고 한국은 아닙니다. 한국은 전혀 아닌데 여기가 더 잘 살고 힘 있는 분들인데 얘네들은 그렇게 이제 안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런 인식들이 생기게 됐고 그래서 이제 다시 저런 인식을 불식하고 기존의 단독주택이 있는 구역에 와서 자 여기를 밀고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기존의 단독주택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 이미지가 이래. 이런 거 지금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는 거야? 이거 지금 우리 동네를 지금 범죄율 높이려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되냐? 부동산 가격 떨어져. 어딜? 그래서 이게 만들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고 실제로 몇몇 정권에서 단독주택 구역을 폐지하고 단독주택을 짓는 지역 한마디로 우리 지금 용도가 있는 지역을 아파트 용도로 바꾸자 그러면 여론이 난리가 난다. 범죄, 무법, 저품질 아파트 이런 게 생기면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물론 미국에서 고급 아파트 있죠. 도심 한가운데 있는 그런 아파트를 엄청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비싼 아파트가 있는데 기존 단독주택 구역 뭐 이렇게 약간 외곽에 살잖아요. 거기를 밀고 아파트를 지으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고 누가 우리 잘 만든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게임을 해보면 인식을 할 수 있다. 무슨 게임이야? GTA4를 해보면 너무 그 사회를 게임으로 배우시면 안 됩니다. 게임이나 영화로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슈카홀드를 보고 배우시도록 하십시오. GTA4를 해보면 아파트 단지를 가면 깽단이 나오고 빈민가더라. 그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었는데 피파 축구를 하다가 하는 분이 팬분이 실제로 뭐 영국 EPL팀에 뭐 메일을 날렸다는 걸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거든요. 너희들 너무 못하니까 이 선수 이렇게 바꾸고 저 선수 저렇게 바꾸고 나를 뭐 전력 분석관으로 써달라. 나 피파 열심히 해서 네 팀 확실히 한다. 뭐 이런 소리를 약간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뭐 GTA4를 보면은 뭐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다. 이런 아파트 인식이 그렇다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미국인들은 그 인식을 바꾸고 1,000만 채를 만들려면은 한국에서 이 K아파트. K아파트 좋아요. 장난 아니야. 편의시설 장난 아니고 내부에 다 있어. 그리고 건설속도 빨리죠, 우리는. 몇 년이면 후딱 올라갑니다. 부수는 것까지 포함해서.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더 비싸죠. 요 매직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왼쪽 걸 보면서, 어머, 낡았어. 여기 뭐 어떻게 뭐 범죄 많고, 뭐 저 빈곤, 가난 아니야. 낡고 이렇게 되면 더 좋아야 돼. 와, 우리 아파트가 드디어 가격이 오르는구나. 아니, 우리 아들이 사는 아파트가 뭐라고? 40년이 됐다고? 야, 니가 드디어 부자가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기가 막힐 수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이런 인식을 배워갈 필요가 있다. 오, 네가 드디어 아파트에서 녹물이 나와? 야, 너 성공했구나. 축하한다, 야. 뭐 얼마 전에 뭐 쥐를 봤다. 아, 좋습니다. 저 그러면은 그쵸? 뭐 건설 평가에서 갑자기 막 등급이 떨어지고 빨리 바꿔야 되고 뭐 이러면은 성공할 수 있으니까 요런 그 마법을 좀 배워 가셔야 본인들의 그 주택 부족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드리면 미국에서 아파트 공급을 막는 게 또 하나 있다 그래요. 우리처럼 최고층 아파트 말고 적당한 층의 아파트 공급을 우리 치면 빌라 같은 거에 공급이 또 어려운 이유가 있다 그럽니다. 그건 뭐냐? 미국에는 엘리베이터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 엘리베이터 문제가 있다. 심지어 주택 위기의 근본 원인일 수도 있다. 그럼 미국이 무슨 엘리베이터 원인이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못 만드는 나라도 아닐 텐데 그게 뭐가 어렵냐? 미국은 놀랍게도 엘리베이터가 부족한 나라라고 합니다. 초고층 빌딩 이런 데는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많은데 적당히 저렴하거나 적당한 높이에 있는 건물들이 엘리베이터 숫자가 부족하대요. 우리처럼 건물 대비 엘리베이터를 좋은 엘리베이터를 게다가 많이 짓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 미국에서는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이 너무 높아서 개발업자들이 소규모 건물에서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꺼린다. 엘리베이터 숫자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한다.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거죠. 오, 그리고 얼마나 비싸냐? 가격을 봤더니 뉴욕시에서 기본적인 4층짜리 엘리베이터 한 대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2억 4,500만 원. 2억 4,500만 원. 스위스가 5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보통 선진국 대비 4배 정도 차이 난다 그럽니다. 4층짜리 엘리베이터, 4층짜리. 초고층 빌딩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요거 하나 만드는데 2억 4,500만 원이 든다. 심지어 성능도 별로라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 아침 토크쇼에서 한국의 엘리베이터는 잘못 누른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취소된다. 최신 기능이다. 이런 최신 기능을 듣고 놀라서 미국의 MC들이 문화 충격을 받았다. 그런 고기능이 된단 말이야, 엘리베이터가? 한 번 누르면 취소된다고? 그래요? 뭐 그랬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낡은 엘리베이터가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미국처럼 잘 사는 지금 뭐 1인당 집 얼마입니까? 뭐 8만 달러 이런 나라가 뭐 엘리베이터 뭐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난리냐. 미국도 게다가 너무 비싸면은 조금 저렴한 그런 엘리베이터, 우리나라 엘리베이터 수입했으면 되지 않냐. 우리나라 엘리베이터 저렴하고 잘 돼요. 그런 거 갖고 오면 되지. 뭘 이렇게 고민이냐. 내용을 보니까 안 된답니다. 한국 엘리베이터 쓰는 게 왜? 미국과 캐나다는 엘리베이터 부품 및 설계에 있어서 독자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해왔다. 표준이 다르다. 아니 무슨 엘리베이터도 표준을 다르게 쓰고. 잠깐만.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지금 여러 세대에 걸쳐 다듬어진 유럽 엘리베이터 표준을 따르고 있는데 유독 미국과 캐나다만 독자적인 기준을 쓴다는 거죠. 아니 근데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엘리베이터 규격을 독자로 쓰면 어떡해? 무슨 야드, 인치, 화씨, 마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거 전자기계잖아. 전자기계. 전자기계 규격을 글로벌로 하시면 우리나라 엘리베이터를 그냥 가서 넣으면 뭔가 안 된다는 건데 이게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미국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엘리베이터를 공장에서 조립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는 엘리베이터를 공장에서 거의 완벽하게 조립을 해요. 그래서 현장에선 설치만 하면 돼. 근데 미국에서 이게 안 된대. 엘리베이터 노조와의 계약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표준이 된 기본적인 사전 제작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다. 근데 공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안 만들면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만드냐? 놀랍게도 현장에서 이걸 조립한다고 합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걸 현장에서 조립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된 데에는 아주 강력하다고 유명한 미국 캐나다의 엘리베이터 노조가 있다 그래요. 국제 엘리베이터 건설 노조라 그러는데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전 조립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는 대부분 공장에서 조립되지만 노조 협약에 따라서 노동자들은 미리 조립된 제품을 분해하고 노조 임금을 받으면서 재조립할 수 있다. 그걸 왜 분해해 다시. 일부 제조업체는 노조에 더 많은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사전 조립량을 줄여서 최대한 현장에서 뭐 많은 거를 조립해서 끼어야 이 엘리베이터 설치공이라 그래야 되나? 이분들의 일자리와 일이 보장이 되니까 그냥 엘리베이터를 그냥 다 만들어서 끼면은 이분들 할 게 없잖아. 볼 게 없고. 자,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최대한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도록 그 만들어 와야 된다는 거고요. 아, 이게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저게 실제인가? 아무리 자료 만든 친구가 저걸 했다는 게 너무한 거 아니냐? 2011년 노조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조립하는 방식은 우리 업계의 기술이 단순화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결국 모든 조합원이 현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포장해제하고 설치한 다음 전원만 연결하면 엘리베이터가 되게 하면 이러면 안 된다. 그럼 업계 기술이 너무 단순화되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거를 가만히 지켜볼 순 없다. 그래서 현장에 와서 이렇게 조립하고 뭔가 많이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 엘리베이터 설치공 분들이 굉장히 이 많은 기술과 조립하고 이런 많은 노하우들이 있었는데 그걸 공장에서 다 만들어 와서 띠끼면 다게 하면 이분들은 그동안 한 기술 다 없어지죠. 예를 들면 집에 도배해서 이 규격화된 집이 먼저 나와버리면 지금까지 도배하는 분들의 기술은 필요가 없어지잖아. 이러면 안 된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이제 미리 만들어 오면은 안 되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현장에서 한땀 한땀 장인 정신으로 설치를 하고 복잡한 맞춤 제작, 수작업으로 설치하는 값비싼 장비. 그래요. 얘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 됐고 그래서 놀랍게도 저 엘리베이터 설치공 저분들은 진입 장벽이 엄청 높대요. 여기에 지원을 하려면 기존 조합원 전원이 일자리를 확보했을 때만 숙련공으로 채용된다. 한마디로 빈자리가 생겨야 들어갈 수 있다. 기존 조합원 중에 만약에 누가 일자리를 잃어 근데 이분이 아직 자리를 못 찾았어 그럼 뉴비는 일단 대기. 기존 조합원 전원이 일자리를 찾고 그 다음에 자리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조합에. 그리고 주마다 운영되는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면허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나는 더럽다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 그게 안 된대요. 지역 간 이동을 통해서는 안 된다. 3년간의 도제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된다. 야 잠깐만. 야 이런 거는 동양식 사고방식하고 비슷한데 3년간 설거지만 해야 되는 거하고 비슷한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건설 노조 중에 하나다 라고 이제 불린다고 합니다. 저 엘리베이터 노조가.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또 이상한 엘리베이터 규정들이 많다 그러는데 몇 개만 보여드리면 엘리베이터 최소 크기 기준이 있대요. 그게 휠체어 사용자도 다 들어가고 이렇게 회전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엘리베이터를 크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때그때 유연하지 않다는 거죠. 스크린 설치 같은 걸 해야 된다. 청각장애 승객과 시각초소통을 스크린 설치 뭐 이런 등등등등등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더 올라간다 그러고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하나 늘리는데 굉장히 비용 부담이 크다는 거죠. 만약에 또 세입자 입장에서 엘리베이터 숫자가 당연히 부족하죠. 늘려달라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가 늘어나면은 연간 유지보수 비용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죠. 이런 분들이 자주 출동해야 되니까 그럼 관리비가 대단히 높게 뛴다 그럽니다. 이 비용이 유럽의 몇 배에 달한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부족하고 넓은 지역을 엘리베이터 한 대가 커버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3층, 5층 정도는 그냥 걸어 올라가는 그런 게 될 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많은 미국의 저층 아파트들의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하나가 되거나 미국은 여전히 계단을 이용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그런 아파트를 짓는 몇 안 되는 고소득 국가 중에 하나다. 고소득을 빼면 우리 북쪽에 있는 북한도 아마 엘리베이터가 잘 없을 텐데 북한과 미국이 같이 이제 엘리베이터 없이 건강을 위해서 아파트를 걸어 올라다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 기술직 중에 우리가 흔히 연봉 순위 뭐 이런 거 매기잖아요. 항상 1위 또는 3위 내에 들어가는 게 엘리베이터 기술자입니다.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엄격한 안전기준 아까 얘기했지만 라이센스로 보호되는 그런 장벽 때문에 미국에서도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기술직 중에 하나로 꼽혀요. 평균 연봉이 13만 달러가 넘어간다 그러는데 이것도 아마 2025년 기준인데 미국 기술직 연봉 킹 1위 엘리베이터 기술자 용접공이 14위야 그리고 이런 평가도 들었습니다. AI의 면역이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이거 쉽지 않다. AI가 뭐 어떡할 건데 현장 조립이라는데 AI가 피지컬 AI 걔네들은 라이센스가 안 나와. 라이센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AI 발전해도 이제 불황 따위는 없고 AI 시대는 아마 이 엘리베이터 기술자 미국에서 미국 우리나라 안 되고 미국에서 이런 거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몇 년 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현 시점 최고의 소개팅룩 US 엘리베이터 이런 거 할 수도 있습니다.